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 믿는 행위를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열심을 내어서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 열심히 전도 여행을 같이 동참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때 그 사람은 행동을 열심히 보이니까 믿음의 행위를 잘 보이고 있다. 믿음이 좋은 자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적을 두고 그냥 간신히 주일 예배는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악세사리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악세사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아니면 나태하게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예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느냐 아니면 나태한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교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판단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되겠지만 이것은 예수 믿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에 의해서 내 자신이, 죄인인 내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이 행위만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도 믿음을 생각할 때 나의 행위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신앙사라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켜보면은 그들의 신앙하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고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판단을 받고 있으니까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겠죠. 그럼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내면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지 않고 그냥 이 나는 내 자신의 내면을 가만둔 채로 터치하지 못하게 내버려 둔 상태에서 행위만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게 된다 보면은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세상적인 믿음에 관한 관념을 가지고 듣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 이게 믿음을 나한테 주는 거야? 아니면 아니 뭐 열심히 교회 나오라는 거야? 나오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고침받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숨은 생각들을 드러내서 고치는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다 하는 그런 명찰만 달고 다닐 때는 예수 신앙생활하는 게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힘을 자기 힘을 내고 싶어서 힘을 내는 것이니까 그것도 뭐 어려울 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오고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교회 동참하고 싶으면 동참하고 동참하고 싫으면 동참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러 교회 다니는 그 생활 자체가 자기 자신의 이익에 100% 합치되도록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로 바쁘면은 교회 못 나오고
세상 일이 한가해서 할 일이 없으면 교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편할 때 쓰고 불편할 때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내면이 고침받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난 여기 와 있으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변화받을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변화받지 않은 부분은 변화받은 부분에 의해서 변화받아야 될 부분 말씀이 여러분들 인도해 나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변화받지 않은 부분은 이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대로 하던 대로 하려고 할 것이고 말씀은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충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뭐 가만히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의 나태함을 깨우치고 여러분을 지적했을 때 이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여러분은 고침받을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거 용납해 주는 그런 교회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용납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내버려두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말씀에 용납하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복된 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겠지만은 그러나 받는 자는 살 것이고 받지 않고 거절한 자는 그대로 죄 중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 때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교회 생활에 동참하고 발 빼고 한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결정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시려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교회의 흐름에 동참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 말씀에서 인도받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자기 마음대로 나는 힘들어서 난 아파서 난 뭐 세상 일이 바빠서 자기 편한 대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결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여기 와서 괜히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바울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만 스승하고 아비를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만 스승은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냥 교회 나오고 열심을 내, 정성을 다하고 가끔 회개도 해 하면서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우리의 노력을 조절하면서 부추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만 스승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이 말씀들 그런 여러분들 마음의 깊은 곳을 찌르고 드러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고치는 것이 바로 아비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일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나 없이 왕노릇도 했다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받는 십자가 고난을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로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비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고 있고 일만 스승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비가 우리가 말씀으로 생명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14절 읽고 우리가 아비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하죠. 고린도 전서로서 그들에게 생명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면서 저는 바울이 그들에게 율법적으로 너는 교만하니까 겸손하라 이렇게 어떤 행위를 조절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교만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생각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므로써 이들 교만 행동을 그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아비가 하는 일이고, 스승들은 너 교만하니까 겸손해 이렇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명령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율법적 명령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면, 나 죄인인데,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죄인은 무슨 일을 합니까? 죄 짓는 일을 하는 거죠. 죄인의 특기가, 본질이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 없이 죄 짓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 도와줬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아니다. 내가 죄인인데 도와주는 것도 요즘 어떤 죄인의 악한 마음을 품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반대급부를 바라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죄 짓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죄인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너 교만하니까 겸손해, 이거 겸손한 게 뭐 의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가 겸손의 행위를 좀 하려고 따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나면, 명령에 따라서 하고 나게 되면 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사람은 내가 죄인으로서 죄 짓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익을 침해받으면서 내가 겸손해서 조용하고 있으면은 남들로부터 내가 짓밟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에 거스려서 내가 아닌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난 거기에 대해서 분을 내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괴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돈 주세요? 나한테 병 고쳐주세요? 나 하나님 나라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나에게 죄인한테 선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명령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죄인인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면 성질나고, 하고 나면 거기다 반대급부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교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나 모든 교인들한테 그들의 내면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서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 이런 겉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말씀들도 전부 겉으로는 어떤 명령의 형태를 띌지 몰라도 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속마음을 보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면을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세상이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눈을 뜨게 되면 아, 내가 이때 몰라, 이걸 몰라서 미련해서 미련한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말씀에서 자라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이 아비가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것을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자녀같이 권면하는 것이다. 권면한다는 얘기는 경고한다 또는 권면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너희를 자녀같이 생각한다 이런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같이라는 얘기는 자녀가 아닌데 내가 자녀같이 대하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녀가 아닌데 내가 자녀같이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서,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어느 경우에 있습니까? 이 바울의 이 말의 경우는 자녀 가치라는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 들립니까? 바울이 자녀 가치는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녀 가치가 비유적으로 가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영의 말씀으로 너희를 직접 낳았다, 그러니까 너희 나의 자녀나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가치라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권면한다 이런 얘기지, 자녀가 아닌데 내가 자녀처럼 생각해서 권면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 책망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여러분들은 이거 직접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이거 실질적으로 서로 싸우고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당지어가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한테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길게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 나오고 있죠. 그들 길게 책망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정말 정신 차려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마음에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도 바울은 긴 시간 그것을 짧게 하지 않고 긴 시간 했다는 얘기는 충분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야 이들의 마음에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들은 또 한편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이 상심하고 낙심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한테 하는 얘기들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고 너희한테 그냥 망신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 드러나면 창피해서 감추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게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의 이런 얘기가 징계처럼 들리는 것이고 채찍질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는 또 강력한 말을 썼죠. 권고한다 또는 경고한다, 권고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징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너네들이 낙심하고 딴 길로 가기가 쉽죠. 내가 딴 길로 가고 노골적으로 딴 길로 간다고 가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딴 길로 간지도 모르고 딴 길에서 지금 신앙생활로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어떤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말씀의 억하심정을 가져서 내가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면서 그 길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행동이 다 우리 눈에 드러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들이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되려면 그냥 100% 책망을 받아야 의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죽고 거듭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책망이 그냥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일정표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돌이키게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 생명 안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일어나고 거듭나게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전반부에 좀 들어가는 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여러분들도 처음에 열심을 내다가 말씀의 책망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하심정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말씀을 드리면 더 잘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쏙쏙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퉁퉁 튕겨져 나가겠습니까? 억하심정 갖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좋게 들릴 이유가 없고 괜히 시비 걸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자기 자신은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출석은 하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과 별도로 동떨어진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어떤 모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참하고 싶은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없어도 어디 급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번에 동참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동참하지 않는 것이 그 순서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바빠서 교회를 못 오겠다. 그러면 저는 그 얘기 어차피 내일 바빠서 못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 얘기 다 끝까지 듣기도 전에 그러면 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그거 느끼셨나요? 쉬세요. 일을 바쁘시면 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아 나가기 싫으면 그냥 스스로 그냥 쑥 안 나와버리는 거죠. 통보도 없이 안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은 그럼 뭡니까? 언제 자기 자신이 내가 이때 교회 일하고 이 세상 일하고 겹쳤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회사 일이 바쁘고 직장 일이 바쁜데 여기를 어떻게 동참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걸 얘기하면 아니 회사 지금 잘리겠는데 안 나가면 잘리는데 그거 잘리면서 여기 나오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아무튼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회사 일이 바쁘니까 안 나와고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명받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 이유는 뭐냐? 회사 일이 바쁘다. 세상 일이 바쁘다. 난 몸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그 자기 자신의 옳담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있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이끌고 있는 거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스승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곁들죠. 여기 교회 생활하지만 자기 자신 따로 놀아요. 교회 밖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책망 받다가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쓴뿌리같이 가라앉아가지고 그것이 아이 시큰둥하고 교회 반응에 말씀해도 별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 뭐 목사님하고 얘기해도 이득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점차 여러분들은 멀어지는 것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죠. 내가 오늘 안 나가도 내일은 교회 나가니까 괜찮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빠진다 말없이 빠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취사선택적으로 예수 믿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필요할 때는 교회 나오고 필요 없을 때는 빠지고 이것이 자기가 신앙생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빠질 때 얘기하고 빠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인정받는 빠짐이죠. 말씀 안에 있으면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 적을 두고 다니면서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빠질 때 빠지고 말없이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주고 받으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빛을 조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 얘기 안 하면 제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제 임무를 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볼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이 길 따라 나서야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이런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긴 1장부터 4장까지 그 분당을 이루어서 서로 싸우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세상적으로 볼 땐 왜들 부끄럽게 하고 왜 이렇게 남들 앞에 망신주고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유교회 앞에서도 고린도 교인들 좀 망신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볼 줄 몰라도 아비 생명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이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받는 조명들, 책망들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 나서야지 여러분들 올바로 고침받고 말씀과 하나 된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이제 봅니다. 계속해서 사도바울은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비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그렇게 1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 자유교회에서 듣는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그 선생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기 이전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전부 일만 스승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길게 하고 또 구제하고 전도 여행 잘 따라 나서고 바자회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했죠. 좋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면은 여러분 내면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뭐 마음속에 뭐 숨기고 있는 거 있어? 이 정도는 물어봤겠지만은 그건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여러분들이 아, 내가 맞아. 그거 나 회개해야지 하는 그렇게 여러분들 동의하는 그 정도의 어떤 그것 정도는 책망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좀 깨끗한 마음, 그 지적받고 돌이키게 되면 그나마 여러분 좀 깨끗한 마음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양심에 가착되는 일들은 여러분들 지적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것보다 더 진전이 되지가 않는 것이고 여러분 내면을 고치지 못한 그런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일만 스승이라고 율법 교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와서는 그런 사람들은 일만 스승 아래 있다가 여러분들 이쪽에 오셨죠. 이쪽에 오셔서 일만 스승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교훈들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받는 교훈은 여러분들이 내면을 고침받고 잘못된 생각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일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어떤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면이 새롭게 되는 그 과정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아비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일만 스승은 저 유대교인이고 나는 아비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도 뭐 신약성경 가지고 예수에 대해 얘기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비의 생명을 전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일만 스승이 가르치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법으로 역할을 했지 그들의 생명을 바꾸는 그런 아비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들도 아비라고 합니다. 아비라고 하는데 아비는 진짜 아비가 아니죠. 스승을 자기 자신은 아비라고 착각하면서 그 아비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비가 된 것은 어떻게 아비가 됐나요? 사도 바울이 일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아주 가말리엘 문화이고 율법에 능통했었고 행함이 어김이 없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죠. 사울 시절에 그때 이는 아비가 된 것이 아니었죠. 아비가 된 것은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생식 능력이 있다 없다.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비가 되어서 생명을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생식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생식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책을 잘잘 외우고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날 때부터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잘잘 외워도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서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안에 있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한테 이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죽은 여러분들을 살려내죠. 매일 살려내는 그 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생명을 가진 아비로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낳았다는 얘기는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고린도 교인들의 내면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쳤으면 또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이 일로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아비고 스승하고 구분이 된다. 그때 아비는 뭐라고 해요? 스승은 얼마가 있다고 그랬죠? 1만 명. 그 다음에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지 않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1만 스승이 아니라 천만, 몇백만 스승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희귀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도 보면 정말 이 예수를 제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전하고 있죠. 그렇지 못하고 당시에서도 그냥 성경 읽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로 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냥 바울이 봤을 때는 자기의, 나의 사명하고 그들의 사명하고는 틀리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일만 스승한테 아무리 배워봤자 그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그 너희를 낳을 능력이 없다.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비의 이 말씀은 우리를 낳는 말씀인데, 우리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다 드러나서 밖으로 들춰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를 닦아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찌끼들, 더러운 것들 이 생각이 묻어난다고 말씀과 묻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고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우리들은 이게 볼 때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근데 감춰놨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게 드러났으니까 이게 내 거 아니라고 오리발 내비든지 이건 내 건데 이거 내보내야지 하게 되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왜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날 귀찮게 해? 나 그렇잖아. 남들 이거 다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조명해 준 그 사람을 책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어떤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된 일이 제대로 된 행동이 아니라고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은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듣기에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찔러 쪼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네요. 그렇죠? 나도 몰랐던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이 지적받고 조명받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 일이 여러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고침받는 거라고 나아지는 과정하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이 교회에서 나아지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목사님이 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 이것은 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하여튼 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보고 잘못했다는 것이냐 이런 억하심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생기는데 이것 가지고 이런 억하심정이 생기고 자기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으면 그 뒤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저에 대해서 원망의 눈초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있고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귀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쏙쏙 들어오죠.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 귀가 쨍쨍 울리는 깽가리 소리 같이 괴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존재적으로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고침받아야 되죠. 고침받아서 여기서 말씀도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서 옳다함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 옳다함이 세상적으로 옳아도 죄인, 맞아도 죄인, 틀려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옳다함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내가 어느 사이인지 말씀에 대해서 귀가 막히고 목사님을 바라볼 때 똑바로 못 쳐다보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원인이 어딘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아 자기 자신이 아 내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우치게 된다면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빛으로 조명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그런 마음 말씀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갖게 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사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결과로 그 사람이 이걸 깨달았다면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 아 목사님이 나보고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목사님의 저항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구나. 이게 잘못된 행위죠.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사님이 자기 자신한테 너 잘못했어 하는 이 얘기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얘기예요? 아니면 성질내야 될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오라도 이거 황금 덩어리 생기는 것도 아니고 틀려도 황금 덩어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뭐 아무런 것, 이 죄인으로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있다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뭐 무의미한 논쟁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 무의미한 논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말씀을 못 듣게 된다는 얘기는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내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에 반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이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치고 제가 그때 여러분의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의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계속해서 순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나가게 되는 그런 길로 여러분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시도 손을 떼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으로 봤을 때는 난 잘못이 없는데 이것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인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자 옳다 그러다 여러분이 옳다 그러다 하면 세상이 옳다 그러다 하면인 것이고 그것은 죄인의 옳다 그러다 함에 불과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교회생활하면서 여러분 틀린 부분을 조명받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옳다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눈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일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비의 말씀을 아비 말씀을 전하는 아비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그 생명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제가 조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신 것이고 또 저의 소망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내 자신 안에서 자동적으로 옛사람 세상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잘못할 수 없는데 잘못 잘못을 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네가 자라나느냐 안 자라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네가 잘해도 죄인 못해도 죄인인데 그것 갖고 네가 말씀을 거절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탐 대실이고 썩어질 것을 구하려다가 영하는 것을 놓치는 그런 행위가 우리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성취해야 될 그런 이 목적이다. 성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낳고 낳았으면 또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비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차이가 어느 정도 좀 느끼셨겠죠. 세상에 일만 스승이 가르치는 그리스도하고 아비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하고 차이가 이런 데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릅니다. 찌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 수술을 받는 과정인데 이것은 또한 해산의 고통이기도 하다. 새로운 아이를 낳는 고통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책망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자기 자신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가 생겨서 그냥 부정적이고 말씀과 분리되고 자기 혼자 나오고 싶은데 나오고 가고 싶은데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다. 영 안에서 제대로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르치지만 일만 스승이 있다면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런데 그 아비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는 하나님의 열심이 말씀이 그것을 조명해 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인데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회수해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면 종국적으로 여러분들도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아비로서 남들도 산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이 생명의 복음에 의해서 온전히 다시 태어나서 남들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아비들로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